세계 라이프 스터디 87번 메시지 변화됨 8번째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두 번 기둥을 세웠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둥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지적했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의 모든 항목은 성경에 후속되는 책들에서 발전되는 진리의 씨입니다. 이 원칙을 아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 이 책에 포함된 항목들이 계시록에 있는 궁극적인 완성에 이를 때까지 성경에 후속되는 책들을 통하여 발전되는 것을 추적해야 합니다. 지난 메시지들에서 열왕기상과 역대하와 에레미야에 나오는 기둥의 발전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둥의 세 방면, 교회의 기둥들인 사도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둥들인 이기는 자들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 있는 신약 안에서 이 발전을 추적할 것입니다. 교회의 건축과 관계됨, 사도들은 교회의 기둥들임,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기둥들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게바로 불리워졌습니다. 우리는 게바가 베드로여 베드로가 게바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게바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름의 변화를 상기시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그분은 그의 이름을 시몬으로부터 돌을 의미하는 게바로 바꾸셨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 이름의 변화는 주님의 뜻이 그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돌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에 익숙해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둥들이 되려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천연적인 시몬은 게바, 곧 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연적인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변화는 거듭남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으로 주입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우리는 낡고 죄 많은 천연적인 생명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기둥들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우리의 전연적인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새로운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을 영생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으로 뿌려진 영생은 변화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신성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변화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쏟지만 변화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우리 중에서도 자신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전에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했으며 이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와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했을 때 신성한 영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듭났고 변화의 씨로서 우리 자신의 깊은 속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원된 우리의 혼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존재의 이 기본적인 속 부분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를 돌들로 만들 것입니다. 거듭남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들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건축은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그리스도가 산 돌이신 것과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그분께 올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말하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는 산 돌이 됨을 계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건축은 교회이지만 장래에 그것은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의 확장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집이지만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일 것이고 물론 그것은 집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보석들로 건축될 것이고 그 안에는 먼지나 흙이나 목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진흙이 돌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신약은 우리가 돌들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연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진흙이지만 영적이고 변화된 견지에서 우리는 돌들입니다. 그러나 진흙에서 돌로의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변화는 우리 자신 안으로 그리스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으로 확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최근 나는 그리스도께서 삼층천에 계실 뿐 우리 안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강하게 논박하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우리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삼층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 가지가 로마서 8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말하고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도 계시며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당신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살과 뼈가 있는 몸을 지니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날에 뼈와 살이 있는 몸을 지니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문이 닫혀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은 분명 유령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가 있는 몸을 갖고 부활하셨지만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주는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자라며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더해질 때 우리는 더 많이 진흙에서 돌로 변화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분명 변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메시지만을 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관심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며 변화는 매일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점점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져야 합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거칠고 교양이 없었으며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는 말하는 것에 급했고 행동하는 것에 급했으며 실수하는 데 급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서도 빠르다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결국 서신서에서 게바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애증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서 이상에 대한 베드로의 느린 반응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느린 베드로와 복음서에서의 급한 베드로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두 서신은 그가 신중한 사람이 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성질이 바뀐 것과 그 자신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 관한 그의 말씀은 그가 변화되어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합니다. 언젠가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던 것을 상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과 베드로 후서 3장을 함께 볼 때 우리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었던 베드로가 바울에 관해 친절한 말을 하고 그의 글에 관하여 적극적인 말을 하였음을 봅니다. 오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책망한다면 책망을 받은 그 형제는 그를 책망한 형제를 용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하여 형제는 좀처럼 다른 형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대화 아닌 책망들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면전에서 그들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정치적인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들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직접적이며 고든 책망가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베드로까지 책망하였습니다. 우리의 관념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누구냐, 내가 인도하는 사도였을 때 너는 아직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이었다. 이제 새로 온 사람으로서 너는 나를 책망할 자격도 위치도 없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그의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글에 있어 그가 바울보다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한 어떤 것들은 깊고 이해하기 어려움을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베드로가 더 이상 천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나는 많은 세월이 지난 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고드며 책망을 받는 사람들도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을 읽을 때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들 중 하나인 개바로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봅니다. 산 돌이었던 베드로는 우리를 또한 산 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둥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더해지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임. 신약에서 우리는 또한 교회 전체가 기둥임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진리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가 교리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옳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진리라는 말은 참되고 견고한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실제를 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히 견고한 실제만이 아니라 이 실제의 표현입니다. 진리는 공허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의 표현, 실제로 구성되고 그 실제를 나타내는 교리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 즉 실제의 표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 실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계시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실제의 표현인 15절의 진리는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외적으로 그분은 육신 안에 계신 사람이셨고 내적으로 사실상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예수로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셨으며 육신 안에 계신 사람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이것이 15절에 언급된 참된 진리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을 닮음을 뜻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과 닮음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육신 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땅 위에 사셨을 때 그분을 본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닮음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닮음은 비밀이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오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의 연속입니다. 메시지 86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자신 안에 비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칙상 온 교회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어떤 불신자들이 우리의 집회에 와서 상황을 관찰한다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생각할지라도 불신자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을 이 집회로 끌어당기는가. 아무런 오락도 뛰어난 설교가도 없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신식도 구식도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까닭에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다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표적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남의 연속이 일종의 하나님으로의 진화다 하며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것이 진화를 가리킨다고 하며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중상이요 주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연속입니다. 이 나타나심은 기둥인 교회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진리입니다. 교회로서 이 간증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를 경건의 비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나 우리 자신에 속한 어떤 것을 표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의 육신 안에 나타나신 그분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육신적임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 사시는 참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안에서 나타나고 표현되실 것입니다. 이 나타나심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이어야 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육신 안에서 단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화를 통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더 나이 든 형제들이나 더 젊은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더 늙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다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변화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잊어버리고 당신이 변화의 과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끝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없고 중국인도 미국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으로 더해지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든 형제나 젊은 형제가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가 안으로 더해지고 있는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이든 사람들은 그들을 더 나이든 형제로 부르지 않도록 더 젊은 사람들로 남아있어야 하고 더 젊은 사람들은 더 나이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젊은 형제라고 말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북부 사람이나 남부 사람들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북부 사람도 남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변화된 형제들이 있을 뿐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황색인도 홍색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습니다. 대신 오직 변화된 사람, 매일 그리스도가 안으로 더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을 지탱하고 나타내는 기둥인 교회입니다. 기둥의 건축자인 히람에 관한 메시지들을 들은 후 많은 청년들이 교육을 좀 더 받도록 공모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유능한 기둥 건축자가 되기 위하여 당신은 좋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근원의 끝남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족한 채 당신이 가장 높은 학위를 받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기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학사 학위가 아니라 당신 안으로 더해지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학위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면 당신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기둥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당신의 교육도 당신의 능력도 아니며 오직 당신의 그리스도, 당신 자신 안으로 더해진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기둥으로 조성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기둥은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새 에루살렘에서 완성됨.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새 에루살렘에 있는 기둥들로 가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기둥의 완성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확장된 성전 안의 기둥이 됨. 계시록 3장 12절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새 예루살렘에서 기둥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3장 11절에서 그분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었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며 주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분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 뜻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 깊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비상적인 이해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행합니다. 이런 이해도 옳지만 얕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념과 의견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시거나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문제나 우리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는 너무 피상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의 표현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의견들과 관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들은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마 당신은 당신의 의견으로 방해를 받은 까닭에 주님의 말씀을 거의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가리키듯이 변화는 주로 생각을 다룹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들과 의견들의 근원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관념들과 의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의견들이나 관념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나 지식이나 느낌 없는 나무 막대기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더 많은 의견들과 관념들로 채워집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이 기도할수록 나의 체험을 더 많이 살펴볼수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변화되는 것임을 나는 더 많이 인식하였습니다. 변화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의견들과 우리의 관념들로 인해 방해받은 까닭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자들은 종종 주님께 말씀 듣는 자들의 의견을 제하고 그들의 관념의 수건들을 벗기실 것을 기도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공표되지만 당신의 관념들과 의견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려면 먼저 우리의 의견들을 내려놓아야 하며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안으로 더해지는 주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이름은 항상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형제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형제 자신이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침례교, 감리교, 루터교, 장로교와 같은 모든 교파의 이름들은 버려져야 합니다. 이름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교파의 명칭을 취한다면 당신은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절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이렇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떤 교파의 이름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몇몇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내게 충고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파의 명칭들을 관심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명칭들을 관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위에 또 다른 이름을 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뜻 보기에 많은 사람이 단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명칭들을 드러내며 저는 루터 교인입니다. 저는 장로 교인입니다. 혹은 저는 침례 교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150년 전 형제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빛을 보았고 모든 다른 이름들을 버렸으며 그들이 오직 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문자적인 이름이 아니라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명칭이 됩니다. 당신이 수많은 고용인들이 있는 큰 회사에 일하러 갈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사실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분이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의 명칭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분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칭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중국인이나 양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시해야 되는 유일한 명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일 것입니다. 약 40년 전 한 형제가 큰 회사의 고용인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를 볼 때 무시하는 투로 이 사람은 예수요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이 회사의 고용인들 중 많은 사람이 도망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다른 귀중품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그들은 그 재산을 맡길 만한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많은 가능성을 타진한 후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돈과 소유물을 그들이 예수라 불렀던 그 형제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형제는 결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였으며 그의 생활이 그의 명칭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으며 그분의 생명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살아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격이 그 성도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우리의 의견들과 관념들을 버리는 것, 즉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 자신을 더욱더 많이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인격으로 살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격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며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단지 몇 마디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틀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관념들과 의견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우리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명칭이 되시도록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지님. 계시록 3장 12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이 책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한 사복음서에서도 항상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입장에 서심으로 이 위치를 붙드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에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저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다른 위치나 의견이나 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그분의 뜻이지 저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세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당신 위에 기록된 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당신을 이러한 사람으로 부릅니다. 주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와 같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합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분의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깊습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의 뜻에 따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집임을 의미합니다. 이 성으로 건축된 모든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오직 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2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 위에 그분의 새 이름을 기록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에 묘사된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주로만 체험하는 제한된 체험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그것을 얕은 방식으로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체험은 얼마나 깁니까? 그분에 관한 당신의 체험이 단지 1인치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마일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빛이요 능력이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변화요 많은 것들이십니다. 우리의 찬송가 안에 있는 몇몇 찬송들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가에 관한 50가지 이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분은 당신에게 더 새로울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당신 위에 더 많이 기록될 것입니다. 먼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가 당신 위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빛과 겸손과 인내와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또한 당신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 위에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당신의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많이 체험할수록 그 이름의 기록은 더 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진 기사가 앉은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한 작동하는 활동 사진기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멈출 때 사진기도 역시 멈춥니다. 누구도 이 구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체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에 관한 그 방면이 당신의 이름 곧 당신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들이 되려면 우리 안으로 거듭거듭 더해지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체험은 깊어질 것이고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